예, 오늘은 6월 14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예, 목례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2020년 교회편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당분간 매주일 일부 예배와 EM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요.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녹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은 뉴시티 교리문답 강의 영상을 준비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리 공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좀 늦게 동영상이 올라갔는데 아직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많이 봐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Father's Day입니다. 유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 목요일까지 테네시주의 스모키 마운틴 지역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금 유스를 지도하고 계신 백헷 선교사님, 전도사님 부부가 인도해 주실 거고요. 도네이션으로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김도현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겠고요. 카톡으로는 이미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간 성경 읽기표 가지고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 교회 소식 밑에 보면 또 기도 제목들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지금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로 덮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프며 그 이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만날 수 없고 또 만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솔직히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권의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함께하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다 있는 이 땅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사랑받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보다 알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며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상적인 삶이,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하며 누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그 죽음의 존재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생명의 회복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백성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도 부활이라는 것은 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비롯하여 많은 편지에서 부활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반드시 부활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못 믿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과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세금 논쟁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 논쟁이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은 겉으로는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협하는 예수님,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그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지만 실제로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 2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번역 버전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기록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전통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닥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부류 중에 하나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로마가 다스리던 사회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금식하며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땅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땅 안에서는 오히려 물 들어갈 뿐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가 우리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도록 기다려야 된다.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구별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도 세상과 분리돼서 공동체를 이루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과 분리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와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실 헤롯당과 굉장히 친밀한, 헤롯당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헤롯적인 성향의 집단이었고 정치 권력과 협력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앞에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나 헤롯 정부의 반발감을 가지고 이게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상류층에 속하면서 로마 정부나 헤롯 땅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규율과 율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양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매우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보상이나 어떤 처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은 내 생활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아. 내가 어떤 죄를 이 땅에서 지어도 그것으로 인한 형벌은 없어. 그렇다고 또 내가 열심히 여기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의 보상은 없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로 인한 결과가 내 삶에 있을 뿐이야. 라고 믿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주의적인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체제를 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체제를 흔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적인 거죠,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찾아와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것도 부활이 만약 있다면 부활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이야기는 당시 외경 중에 하나인 우리는 읽지 않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만들어진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생겨난 신약을 중심으로 한 외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TV에서 뭐 보실지 모르지만 도마복음 뭐 이런 거는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썼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외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비트라는 외경이 있었다 그래요. 이 외경에 일곱 남자와 연속적으로 결혼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일곱 번을 결혼했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곱 명까지 결혼을 했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없이 이 여자도 죽었다 하는 내용이 이 토비트서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이 이 이야기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모세가 전해준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은 원래 대를 잇기 위한 법이자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형제 중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그 형제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는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딸을 많이 낳아도 찬밥 신세인 거예요. 아들을 결국엔 낳아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 옛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게 주신 땅이 자기 가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육하며 번성하는 복이에요. 자손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혹시 그 가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땅이 없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른 땅으로 끌려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겨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대결혼법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허락하는 겁니다. 혹시 남편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여인을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 중에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땅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 요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일화가 그거고요. 룻기 전체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과부 두 명. 그 두 명이 아이가 없고 집안에 물려줄 것은 있지만 그것을 물려줄 방법이 없을 때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어준다. 요즘 같으면 욕먹을 스토리인데 어쨌든 그때는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스토리였어요. 어쨌든 사두개인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일곱 형제 중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이 없이. 그런데 여인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일곱이 이 여인의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여인도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한다면 부활 때 이 여인의 남편은 도대체 누굽니까? 일곱이 다 남편입니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극단적인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 만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도 그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성경은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오경이겠죠. 그렇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뿐만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죽어서 천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죽어서 천사가 되는 그런 얘기들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사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이런 존재와는 조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바뀐 만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여기서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똑같은 그런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장소만 옮겨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재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부활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어서 모세오경에서 부활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모세오경의 부활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속에 부활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한 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글로 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글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낼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이 과거에 죽은 어떤 한 인물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의 부활이라는 단어나 부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 오경에 드러난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창조가 흙에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불어넣어졌을 때 생명의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인간에게 입히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으려 할 때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가 그 상황에서 변화되기를, 바뀌기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약속된 아들을 받을 때에 그는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경도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녀에게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죽음의 신이 나에게 관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죠. 원래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다시 주어진 사건이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이 사실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인간의 삶 속에 관여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내용을 보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이 내용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부활을 볼 수 있었을 것이며 믿었을 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어떤 불합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도 하시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도 하시고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다시 넣었다가 빼면 깨끗하게도 하시지만 여전히 모세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결국에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택한 백성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이 부활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죽은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자신들의 백성들을 살리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는 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에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석서라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주석 중에서 현대성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현대성서 주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외경 중 하나인 솔로몬의 지혜서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죽은 뒤에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부자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먼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에 있는 그 위치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제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 이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유, 그리고 믿으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만의 안경을 쓰고 자신들이 가리려고 하는 것들은 다 가린 채 성경을 보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사두개인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렇지 않지. 나는 달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며 비난할 때 나는 그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면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 자신은 그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이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드러나지는 않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기대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겪어지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며 따르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 있는 자, 생명 있는 자는 그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재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생명, 그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선교의 모든 현장 위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